우리말에 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의 진전이나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는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기본 어원은 근원이 같은 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컨티넨탈 디바이드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일부는 서쪽으로 흘러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동쪽으로 흘러 허드슨만을 거쳐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풍령 고개 위에 비가 내리면 일부는 서쪽 산줄기를 타고 내려 금강으로 들어가 서해에 이르게 되고 일부는 동쪽 등선을 타고 흘러 낙동강을 지나 동해나 남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지고 삶의 내용의 극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분수령 같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1882년 조선의 외교사절단인 신사유람단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일행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선정되어 동행한 분 가운데 이수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오군란 때 왕실 가족을 보호해준 공로로 이 사절단에 포함되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가면서 저명한 농학자인 쩌다센 박사를 만나 조선의 농사와 식량 문제를 의논하길 희망했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의 농학자였던 쩌다센 박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수정 선생은 그에게서 농업에 대한 지도를 받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 성경을 선물 받는 등 전도를 받았고 드디어 1883년 4월 29일 부활절 예배 때 일본에서 이스가와 목사와 조지 낙스 목사의 공동 집례로 조선인 최초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말 성경 번역에 몰두하여 1885년 2월 마가복음을 요코하마에서 출판했습니다. 때마침 조선으로 선교를 출발했던 언더우드 목사와 펜셀러 목사가 요코하마에 도착했는데 이 두 선교사는 이수정 선생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 성경을 전달받아 그 성경을 손에 들고 그해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정 선생에게는 쩌다센 박사를 만난 것이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과 행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 속에 있는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매우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 이하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욥은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고 기업인이었으며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매우 훌륭한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29장 7절에서 9절까지에는 그의 모습을 더 설명해 줍니다. 그때는 내가 나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탄의 계략을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모든 자녀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진 바람에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사하는 혼란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몸에 병이 생겨 온몸에 진물이 흐르자 제 속에 앉아서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상처를 긁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고 악담을 하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과 수근거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까닭없이 그런 일을 당하겠는가? 필시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많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속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자랑스럽던 그의 삶은 갑자기 부끄러워졌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영광의 불빛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길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 환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영혼은 괴롭기만 했습니다. 끝없는 갈등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갈등과 고민이 끝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새로운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인생의 분수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다음 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비로소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감격스러워합니다. 많은 손실이 있었고 경건 못할 상처가 있었지만 이 모든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음 찾아온 영적 안목이 열려 눈으로 주를 뵙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의 고백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업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경험자이고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경험자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힘들었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자기 삶을 생각해 볼 때 현재 고난은 너무나 억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변도 하고 울부짖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본문 말씀입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라며 감격해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상실했지만 오직 얻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곧 믿음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체험하는 생생한 신앙입니다. 신앙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리가 형성되고 신학이 되고 또 더 나아가 변증하게 되고 선교를 위한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주님을 뵙는 신앙은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이 되게 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이론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되면 공리공론이 되기 쉽고 신앙의 생동감이 상실되기 쉽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은 강화되지만 자기 성찰은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논리에 붙잡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욥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요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치열한 자기 논리로 논쟁한 요압에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짓이다라고 혹평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요압은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실토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펼쳤던 자신의 모든 논리와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논리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이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초월적이며 우주적인 것입니다.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 하는 시도는 작은 컵에 바닷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발전과 성숙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뵙는 영적 체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에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은 28장에 기록된 피난길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니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철저히 받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귀로만 들었던 신앙은 배웠던 내용들은 그 지식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론적 신앙의 종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짓말을 하고 도망자 되어 피난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처량한 신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인생의 가치와 방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그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분수령은 언제이겠습니까? 호렙산 기슭의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가 그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이 바뀌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다메섹의 경험을 제외하고 바울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없이는 바울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인생의 분수령입니다. 요업은 이 혹독한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상실되었던 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도 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도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애써 하나님께 원망치 않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더 극심한 고난이 주어질 때에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책언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그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고 모두가 다 그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기쁨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으니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신에 갇힌 우리같이 뵐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본문에서 요업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뵙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전부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2인칭으로 마주하라는 부부의 말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마다 귀로 듣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눈으로 주를 뵙는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뵙는 거룩한 체험의 신앙인들이 되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생생한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말씀에서 하는 욥의 고백은 제가 회개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애통해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은 가장 극심한 회개를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너무나 큰 위기가 왔을 때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 이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겁니까?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살기 위해 자기 삶을 철저히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 또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1장 1절의 글을 평가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했습니다. 자녀들끼리 모여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하여 반드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가족들의 신앙도 관리했습니다. 29장 12절 말씀 이하에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부러지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라고 자기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그의 실체적인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슬피 울며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통안의 마음으로 가슴 치며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온 그 자기 확신 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를 충격에 빠지게 했고 욥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산속의 사자들과 하늘의 새들을 위해 먹이를 누가 예비하느냐? 하마를 기르고 아그를 길들인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세상을 다스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들을 기르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느냐 물으시며 욥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추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욥에게 물으십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그대가 살았다고 하자 과들의 아버지가 되고 빈궁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은 누가 준 것이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제자로 일상을 살았다면 그 삶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누가 준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동물 하나 길들이지도 못하는 인생이 뭘 할 수 있다고 하여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선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고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일 뿐인데 뭘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냐는 하나님의 엄중한 추궁입니다. 이 하나님의 추궁 앞에 욥은 제가 교만했고 무지했고 어리석었습니다라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한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낳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한 주간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바쳤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런 삶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의의 조건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기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는 교만으로 가득 차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소재가 되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고집하면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맑음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하고 긍지도 높아야 하고 자존감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면 교양 가득한 지성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내가 이루었고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죄악 난무하는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하여 하나님 영광 가로챈 것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욥은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랑과 자부심과 긍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높이지 못한 자기 부족을 스스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회개로 그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중심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회개가 그 삶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물질도 가정도 다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상실하고 몸에 질병까지 얻어 재 속에 앉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갑절의 은혜는 감당 못할 축복이며 은혜의 넘치는 감격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더 깊은 손실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명예의 손상이었고 물질의 회복으로는 보상 불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복은 명예의 회복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에 평생 노력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수근거림을 당하고 친구들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를 다그칠 때 그의 모든 명예는 땅에 짓밟혔습니다. 존중받았던 경건한 사람이 완전한 이중인격자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들 앞에서 욥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를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모함과 오해로 내 삶 전체가 부정되거나 모독당하는 일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스스로 회복을 위하여 혈기 넘치는 대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번 이 상황에서 친구들에 대하여 노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삶을 가장 잘 아는 절친들이 그렇게 오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겠지만 분노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격한 말로 그간의 씁쓸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뿐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의 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방법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회복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주님의 길만 묵묵히 걸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의 명예처럼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내 삶 속에 가득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믿음으로 자라가십시다.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진실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길만 따르고 주의 방법만 따라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